신약 성경 구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어찌 보면 기도하는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 같은데 이런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 또는 당연시 해야 되는 실천들이 관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결론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런 실천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에 보는 바와 같이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럽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가라는 얘기인데 그 대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먼저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든가 믿음을 가진다든가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지위에서 더 높은 권세에서 요구하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하자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권력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적인 구조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권력 관계가 아니고 권력 구조 위에 있지 않고 사랑의 관계며 사랑의 구조 위에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9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오해하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가는 여기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설명합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관계성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기독교 신앙을 사실은 자주 권력구조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묵과하시거나 방임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작정에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듯 하나님은 우리가 방탕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는 없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못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경쟁력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애완동물로 취급하는 부모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며 인생이라는 진지한 문제에 대하여 자녀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놓아두지 않겠다는 결연한 부모된 책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사랑의 구조 속에 있지 않은 걸 압니다. 세상은 권력 구조 속에 있습니다. 권력 구조라는 것은 상대방을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힘으로 강제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살면서 어느 시대에 어느 공동체에서나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강제력을 그 질서를 위하여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윤리라고 하고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씁니다. 우린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강제하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에 관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두가 예수를 믿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사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누립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그것이 사랑관계라는 것을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압니다. 그것은 일종의 본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이용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 이전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이해를 신앙 속에서 이해하는 것과 신앙 없이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사랑은 곧잘 권력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윽박 지를 때 사랑이라는 이름을 겁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라고 윽박 지르는데 물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 자신의 만족이 함께 들어가곤 해서 내 눈에 맞고 내 마음에 들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력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볼모로 해서 때를 씁니다. 아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공갈은 밥 안 먹는 것과 집 나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배짱을 부리죠? 사랑으로 배짱을 부립니다. 내가 잘못되면 부모가 더 가슴 아파한다. 누가 먼저 죽나 보자. 이게 자녀들이 공갈을 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해되지 못하면 사랑도 권력이 되어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이 갖는 가장 놀라운 설명과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선으로 다스리시고 진실하심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랑이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여 우리는 방치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만족까지는 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말을 밉게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네가 책임져라. 이런 말은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삼켜두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 뭐 낳고 싶어서 난 줄 알아.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평생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아무런 유익을,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서로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넌 누구를 닮았냐? 그런 무식한 불평을 하고 누구 닮았겠어요? 생각해보면 알죠. 자녀는 부모에게 왜 날 낳았느냐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불평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애를 낳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에 변명할 여지 없는 불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근거하여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만 감정이며 열심이며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보다도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 배후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소원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력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훈련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을 늘 시험합니다. 이 사회는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하는 것들로 통제되고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우린 거기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린 쉽게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건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질 책임을 정치가에게 떠넘기고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바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 실수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제일 많은 불평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지는 공통된 불평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이빨 벌리고 이렇게 넋이 나간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뭘 견디죠? 지금의 불안을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현실의 두려움을, 불안을, 갈등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자폭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불평과 소원을 호소하곤 합니다. 교회가 좀 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거는 진심과 충심에서 나온 것임을 물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요청들 속에 뭐가 늘 빠지느냐 하면 교회가 조직이 잘 되고 직분자들이 진실하여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교회를 바라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어떤 사회를, 어떤 나라를 복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개인 개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멋진 사회, 멋진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아무 생각, 고민, 책임 없이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타협을 뿌리를 뽑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어지는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로 목적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어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목적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입니다. 각 개인의 인격이요, 그의 영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통함 속에서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훨씬 많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과 조건과 그런 배경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기르면서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크는 자녀들도 불만스러워하며 큽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남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영향을 주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겪으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미룹니다. 고민을 해야 깊은 생각을 합니다. 욥은 욥기에서 보는 바대로 그는 좋은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모든 조언도 충고도 욥의 문제를 해결치 못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답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욥은 나중에 불평과 비명 속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뵙자 그의 모든 질문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자, 그의 질문들은 질문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놀라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도우미가 됩니다. 세상의 공격과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하는 세상 때문에 우린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와 같이 자식들 말 잘 듣고 여러분 돈 잘 벌고 그렇게 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어려움들,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상당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사회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가 가졌던 물질 문명의 그 성취가 무엇을 가져왔나를 봅니다. 허망한 인생을, 공허한 인생을 가져왔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은 세상의 유혹에 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에 신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적 조건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답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더 깊은 자리까지 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멘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현실도 여러분을 손해케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 없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방해할 것이 없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약화시키고 타협시키고 양보케 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갖는 신앙이며 신자만이 가지는 자랑입니다. 이 믿음이, 이 자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모든 경우에 한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복된 신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요 승리할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내용을 채우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